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4장 16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뭐 성도들의 장례라든가 뭐 이럴 때 참 많이 보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주께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늘로조차 강림하지 아니하신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천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상에 강림하실 때 탄핵받은 자들을 모으기 위해 천사들을 세계의 사방에 보내실 것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게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천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그저 수종드는 일이고요. 천사들은 그저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진행할 뿐이지 천사들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린 것은 뭐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선포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 새로 태어날 왕으로 분명하게 선포되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천사들은 또한 예고를 했고요. 그 예고 가운데 주의 교회가 힘있게 왕성하게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호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은 명령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뭐 우리가 그 흔히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뭐 조선시대라든가 왕이 이렇게 쭉 가면 호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명령하는 겁니다. 뭐 물러거라 뭐 이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의미의 호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장의 소리 그랬는데 여기서 잠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천사의 예고가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사장의 소리와 비슷하게 될 주님의 음성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직설적인 면, 그러니까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설명되었다라고 보는데 매기 목사님은 이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네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팔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때 실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게 될 주님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성경적 증거를 찾아보아야 되는데 성경적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가 크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 있든지 듣게 됩니다. 못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뒤를 돌아다 보는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나팔소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아주 큰 음성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브리엘이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미기 목사님이 해석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가브리엘에게 나팔이 주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부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님 예수님께는 가브리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우리 주님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여, 이곳에서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부르실 때 그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또다시 끌어올려란 헬라어 하르파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에는요, 재빨리 붙잡다, 낚아채 올리다, 들어올리다, 이동시키다, 혹은 넋을 잃게 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할 때 이렇게 딱 낚아채잖아요. 휴거는 매우 질서정연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순교자 스데반도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도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먼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이 또 들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때 주님이 오셔야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미 죽음의 무덤을 통과해서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4장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이 참 감사해요. 참 이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자고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활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큰 놀라운 하늘나라.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몰라요. 그 놀라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어디 바울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두렵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에 대해서 서로 훈계하고 독려하고 가르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의 몸도 들어올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함께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오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지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5장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발시키는 소망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인 이 5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태도가 우리를 행동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행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움직여 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행동으로 인도하는 분발시키는 소망이 되어진다. 즉 부활의 소망,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깨어 경계할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로 간주되는 대환란이란 무서운 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날은 밤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처음 아침과 저녁을 명령하실 때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도 의로운 태양이 나타날 때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년 통치의 시작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을 독특하게 이제 그 창조 때부터 이렇게 쭉 해석을 해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도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계시네요.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그러한 고찰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여기 때와 시기 이것은 교회의 관심사항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바로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헬라어로 보면 시간의 한 그 표현 방식이었던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사실은 영어의 어떤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크로노지라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죠. 혹은 연대는 교회의 관심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2절로 가보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밤에 도적처럼 이 교회에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는 그 풍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추구하며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은 도둑이 올 것을 기다리거나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뒷문을 막아놓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어느 사람이 말이에요. 그 현관에다가 예, 도둑날이 제가 날이 깨서 들어오실 줄 알고 제가 뒷문을 열어놓았으니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주방의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서랍을 열면은 은제품에 가정용 식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러한 메모를 남겨놓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외출하기 전에 문을 다 잠글 거예요. 창문도 잠겼나, 현관문도 잠겼나, 뭐 가스는 다 잠겨있나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그렇게 깨어서 경성하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고가 있은 후에 세상에는 분명히 도적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은 세상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의 밤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은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여기에서 대명사가 바뀐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앞에 두 절에서는 바울의 서신의 대망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그것과 무관하고 신자들은 때와 상관없이 휴고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나 본 3절에서는 대명사가 저희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주의 환난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의 날이 대환난과 함께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걸쳐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2장 13장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상해와 정부, 군대, 교역, 예술, 거짓과 교만, 헛된 종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소개를 해볼게요.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잔혹한 날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이사야서 13장 또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 요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또 예언을 해주었어요.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나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요엘은 또 2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대환난과 함께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당신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기 위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제4장의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단 말씀이죠. 물론 산채로 하나님께 들어올려간 에녹과 엘리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땅에서 들어 끌어올려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다락방에서 처음 밝혀진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가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초로 언급된 휴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장에서는 바울이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엄청난 놀라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안과 안전에 대한 약속은 곧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는데 그 후서 2장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커다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 왕국과 같은 대환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쟁은 치르게 될지 모르지만 주께서 임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대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도적처럼 오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준비하지 않았으면 다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기성경강에 애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